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5월의 세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내 마음 찬 첫 번째 곡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했는데요. 인간은 나약해서 많은 순간 흔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를 아시나요? 성경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겪었던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지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저는 엄지아입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또 반대로 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오, 맞아요.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악행이 극에 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죠. 지하자매님이 요나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요나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적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반대로 갔군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될 것이 싫어서요.
맞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면 차라리 내가 이 사명을 피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바다는 거칠게 요동쳤고 배가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요. 그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 무게를 줄이며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요나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라, 너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태평한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요나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선원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를 드렸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결국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네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요나가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요나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아자매님이 요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나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겠죠?
네,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회개했습니다. 왕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네요.
맞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니느웨 왕의 조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심술쟁이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방넝쿨을 자라게 하셨는데요. 방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서 방넝쿨을 신들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은 불편에는 크게 화를 냈네요.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나는 방넝쿨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나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은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시겠습니다.
큰 죄악에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지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누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적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북조선에 계신 내 맘찬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인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하자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또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 어려운 광야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이 있고 삶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진리죠.
네, 아멘입니다.
아, 고난의 문을 열어야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자주 알아요. 행복의 문이 아니라. 지난주 배운 내용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보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은 순교자들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앞둔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고뇌와 연약함, 거기서 비롯된 간절한 외침 등 참 약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역사의 순교자들은 굉장히 의연했습니다. 그 인격의 신성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신다면 정말 구주가 맞느냐라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난다고 했나요?
고난 앞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형벌과 순교자들의 고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순교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인류의 죄에 대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진노의 형벌이 송두리째 가해졌던 겁니다.
네, 엄마한테 맞으면 아파요, 아파요, 아빠한테 맞으면 더 아파요.
둘 다 아프지 않을까요?
네, 둘 다 아프죠. 운동하는 힘센 사람한테 회초리 맞으면 누가 더 아프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맞으신 거죠. 배가 달랐어요. 일본 순교자들 역시 순교의 순간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 죄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씻음받았다.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순교자들이니.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죄로 인한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다른 순교자들이 당한 고통에는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정리하면
네.
먼저는 형식에서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느끼셨고 감내하셨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에서도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셨지만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최종적인 원인이나 목적에서도 달랐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이고 유일한 대속적인 희생 제사인 반면 일반 순교자들의 고난은 형벌이든지 뭐 시험 당하는 것이든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라든지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적 정의는 무죄한 자와 죄범한 자를 위해 고난을 대신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벌 당하심은 정의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됐나요?
먼저 강제나 억압이 전혀 없는 스스로 선택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 고난당했다면 또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 자가 충족한 보상을 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한 이가 고난당한 후에 그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고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경우도 또 고난을 당하는 이가 보상을 제공하는 자들이 후에 다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경우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상을 할 경우도 하나님의 정의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자가 자신이 위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그 자들과, 여기서 자들은 죄가 있는 자들이겠죠. 그렇죠. 동일한 본성을 지닌 경우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과 무수한 사람들의 죄는 비율이 맞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홀로 지불하신 속량금이 무수한 사람들의 죄에 합당할 수 있느냐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네. 만일 그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반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리스도 한 사람의 고난이었으나 그분의 위엄과 그분이 당하신 형벌의 위중함으로 인해 그분의 대속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총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 중에 2000년 전에 그 한 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까지 용서를 해? 난 못 믿겠어. 그때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면 되죠. 그리스도의 위엄일 네가 모르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야. 비록 그분은 한 분이지만 참으로 위엄 있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의 고난은 무수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형벌의 위중함 역시 그리스도의 이 위엄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난, 즉 영원한 형벌과 같은 거죠. 아니, 훨씬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한 분의 고난이나 그분이 당하신 형벌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거나 죽으실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고 피를 흘린 것은 분명히 인성에 속하는 일이죠.
네.
예. 그리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곧 그리스도는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점에 대해서는, 즉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것에 재반론도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의 인성에 고유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격 전체, 그러니까 신성에도 관련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속성의 교류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인성에서 고유하게 일어난 일이나 속성의 교류에서 보면 그리스도 전체와 관련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성이 피를 흘렸으나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왜? 속성의 교류 때문에 혹은 뭐 제휴법 때문에. 37문을 이번 주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7문 질문.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도 반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상을 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옳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보상을 하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요 반론도 어느 시대에나 자주 이제 도전받는 이야기예요.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생각해보죠.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보상의 충족성을 따지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보상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적용성을 따지면 모든 사람을 위해 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이중적인 면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상은 지극히 완전하거든요. 자, 사무령제님 어떻게 이중적일까요?
네, 먼저는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네, 그걸 이제 이중적인 율법의 성취라고 말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중적인 율법의 성취, 한마디로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은 무턱대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적용도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이중적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적용이고,
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적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상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적용의 두 번째, 참된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상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잖아요. 누구는 네. 안 믿고 교회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죠. 그렇긴 하나 그리스도의 보상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성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음 말로는 읽어주시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 아래에도 대리적인 희생제사가 있었다.
네, 뭐 이 반론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는 것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만 완전한 방법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따지는 건데 어떤가요?
구약에도 죄인을 대신해 짐승을 제사로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속죄, 죄 용서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고
네.
유일하게 속죄의 성격을 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죠.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바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단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었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37문의 첫 번째 주제, 고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인 그가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서 고난당하셨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무령제님?
그리스도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네.
신성과 인성 모두나 또는 신성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성만 육체와 영혼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내용을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잘 대답하셨습니다. 신성은 불멸하죠. 멸망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고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신성은 생명 그 자체잖아요.
네.
죽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신성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 모두도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성만. 그렇게 사람들의 죄에 보상하셨는데 관련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네, 지금 읽은 말씀드리는 육체가 고난을 당했다. 육체의 고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성을 지탱시키셨고 인성이 죽었을 때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죠. 이것과 관련한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내가 죽은 자 성전을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고난당하는 인성, 죽으신 인성을 향해 하고 있는 역할을 표현한 말씀들이죠. 방금 읽은 성경의 선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고난당하지도 죽지도 않는 다른 본성이 있다. 뭐예요? 신성이겠죠. 예, 육체 말고도 이것이 있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자, 이렇게 37문의 두 번째 주제를 간단히 다루고 세 번째 주제, 그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원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시게 된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뭘까요,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한번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 역시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고난당하셨어요? 나 사랑하니까.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네. 죄와 사망 가운데 타락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즉 불쌍히 여기심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두 번째 원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마귀에게 복수하고 그 상해를 복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고난당하신 직접적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주머니, 지갑, 우리 집 이거 보고서 알 수 있느냐? 아, 알 수 있지만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 그분이 왜 고난당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예,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37문의 마지막 주제의 네 번째. 그의 고난의 최종적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그리스도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인 원인은 뭘까요?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친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충족한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죠. 사랑, 긍휼, 공의. 자, 그럼 고난의 최종적인 결과는 뭘까요? 뭐 당연히 방금 살펴본 그 원인, 사랑, 긍휼, 공의 이거의 결과일 텐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겠죠.
네, 정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정답이 맞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최종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최종적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만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으니 사랑, 긍휼, 공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악하며 그 형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덕들을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성공해서 잘 돼서 똑똑해져서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끊임없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고백되는 예배가 영광의 예배입니다.
아멘.
37문을 이렇게 마쳤네요. 38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문 질문.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답은요?
그 자신은 무죄하셨으나 신이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사도신경에서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마태복음 27장 1, 2절을 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 빌라도라는 이 특별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뭘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재판관으로부터 그의 무죄함에 대한 증언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야. 이 제자들이 설명하고 선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나 말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성경의 선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빌라도가 언급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 재판관으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받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셨다. 이거를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뭐라고 어떻게 됐다 그러죠? 정죄당했다. 너희들 죄가 있어라고 이제 선언을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라고 빌라도가 말했죠. 예, 선언됐잖아요. 그럼에도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정식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들과 같이 정죄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나.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 빌라도가 언급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보세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잠시 왕관을 벗으셨죠? 또 높은 분이셨으나 낮아지셨죠? 그리고 성부에 의해서 엎드러 뜨려졌고 엎드러 뜨려졌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분은 왕의 통치를 완전히 가장 분명하게 행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 빌라도가 언급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언급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셨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극심한 심판 덕분에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재판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그 심판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벌하신 거죠. 벌받아야 할 우리는 구원을 주신 거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빌라도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한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빌라도가 등장한 이유인 듯합니다.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이유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8문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를 조금 더 살펴보고 39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게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 어거스틴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지적이는 새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드러난다.
네.
오늘 빌라도와 같이 또 주변의 악한 자들,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